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시간과 에너지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여 때로는 우리의 정신이 나약하여지고 세속화되며 세상의 방법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 19장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깊었던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애굽의 멸망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애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와 신앙적으로 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은 새로운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2절을 보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며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를 찾을 것이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대결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고 안 되면 서로가 서로를 육체적으로 싸우게 되는 그와 같은 순간이 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켜 놓고 남을 판단하고 서스름 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한 개인이 한 개인을 향해서 행할 뿐만 아니라 한 집단이 한 집단을 대하여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닥뜨리고 치고 싸우는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절대자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 애굽이 무너진 것은 정신이 쇠약해져서 생각도 늙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고난도 당하려 하지도 않고 요술하는 사람과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신력이 뛰어나면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정신이 부패하여지고 쇠약해지면 결국에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 뭐 애굽 등등 뭐 아수르, 바벨론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을 보면 그 내용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사학자였던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도전이 왔을 때 회피하면 그곳은 망했고 도전에 응전하여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순응하였다면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새롭게 거듭났고 또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새로운 조직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도전이 왔을 때 회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 그리스도인들도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을 당하는 것은 자기만 편하고자 하는 게으름에 빠져서 세상으로부터의 도전 자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부를 추구하는 세상으로부터의 도전에 바른 예언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응전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교회가 물질과 부를 추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회로부터 비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상식이 없으면 법과 질서가 없으면 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상식이 상식도 없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로부터 사회로부터 교회가 비판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참된 생수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도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생수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상식이 있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을 부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할 때 상류의 비옥한 흙으로 땅이 기름지게 되고 또 다른 산업들을 발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나일강이 마르게 되므로 각종의 농사가 안 되고 그 결과 다 마음에 근심이 생겨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이 부족하여지거나 만족을 하지 못할 때 바로 근심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복을 주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연결시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일반 은총, 그것이 풍족하면 그 일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은총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특별 은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도 받고 특별 은총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이 모든 것은 일반 은총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일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반 은총이 많다면 그 일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특별 은총,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특별 은총 그것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일반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질 것이고 또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다양한 죄악과 우상이 가득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제단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애굽이 하나님임을,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자는 애굽에서 애굽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사역도 하지만 애굽을 고치는 사역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애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죄 때문이지 바로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고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아수르인들도 영향을 받아서 아수르인들이 애굽인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그리고 애굽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연합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화해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한 개인이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 또 화해케 하는 그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화해의 사역을 펼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넘치도록 오늘 하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신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인 특별 은총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과 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나인앤나인 종교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먼 타국에서 주의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케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이웃과 또 병상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또 여러 아픈 것,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특별 은총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열방,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있는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속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